이 테이프는 2005년 2월 5일 안식일 오후 특별 집회 실황을 녹음한 것입니다. 테이프는 총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테이프는 스가랴 운동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 테이프는 스가랴 운동의 취지에 따른 자세한 실천 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테이프를 통하여 2005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스가랴 운동에 함께 동참하셔서 영적 부흥과 개혁의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중앙교회 온 이후로 안식일 오후에 모인 집회로서는 아마 가장 많은 분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의 뭐 예배 시간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영적 부흥과 개혁의 운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열렬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 참 피곤하신 시간입니다. 아침 교회에 오시려면 상당히 일찍부터 서둘러야 하시고 참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감동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아침에 어디 일찍 집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도주일 마치고 저녁 늦게 가서 좀 준비하다가 한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갔다가 와서 교회에서 내내 또 뭐 준비하다가 저녁에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살다가 어제 저녁은 사실 제가 이 문제로 고민을 하느라고 뭐 준비도 하고 고민하느라고 뭐 잠이 안 와서 안 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잠잘 시간이 3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피곤하지만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섰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에 있는 말씀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약간 생소한 성경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무엇을 알고요? 시세를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나 지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예언을 따라서 시세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러한 때에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회의 성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세에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어떤 관심이랄까 혹은 뭐 특성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인턴 초부터 이 예언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인턴 시작하면서 예언을 풀어서 백성들이 가르치면서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던 것이 이미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5,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현저한 예언의 사건들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예언적 측면에서 비춰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시세, 이 때의 징조가 결코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이 시세 자체가 심상치 않고 그리스도의 오실 시간이 임박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시간 자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로 볼 때는 매우 임박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뒤로 얼마나 더 연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상으로 볼 때는 정말 매우 임박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 삶에 과연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지속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점처럼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언상으로 볼 때에 전개되는 이 예언의 성취 혹은 재림의 징조들의 이 시세를 볼 때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봐도 그렇고 정말 뭔가 우리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향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있다가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냥 쓸려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제가 이 2005년도에 서울중앙교회의 사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다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질,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채워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부터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뜻을 모아가지고 이 개인의 변화와 이 교회 영적인 부흥과 어떤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에 대한 이 개혁에 대한 아주 과감한 시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변화된 성도들이 변화를 위해서 열렬하게 간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성도들이 출입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준비된 영혼들을 틀림없이 이곳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진지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뭐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낳으리니 날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 이 아들이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2장을 가보면 태어나셨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여기 이제 천사가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지금 누가복음 2장 10절을 읽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천사가 한 말 중에 무슨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좀 길죠 말이? 이것을 간단하게 하면 무엇입니까? 예? 이게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오셨다. 우리가 흔히 복음에 대하여 말할 때 원복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원복음. 혹시 원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원복음이 뭔가요? 인간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고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중대한 선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 이 속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씨앗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오리지널 씨앗이 이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다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여자가 발꿈치를 상한 것이 언제입니까? 여자가 발꿈치를 상했다는 예언은 무엇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했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그 다음에 또 무슨 예언이 있었습니까? 뱀의 머리가 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결국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권세에 의해서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상에서 사단의 존재와 모든 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재림 이후 천년기 후의 일이지만 일단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죄악의 권세는 끝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짤막한 글이지만 그 예언의 길이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야 그 예언 중에 하나, 뱀이 머리를 상한다는 예언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아까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오신다, 오셨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초림이 복음이고 재림도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도 복음이고 그것이 초림으로 나타나는 것도 복음이고 재림으로 나타날 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두 복음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초림이라고 하는 복음과 재림이라고 하는 복음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뭐 창조나 타락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약 4천년 창조 타락 이후로부터 이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약 4천년이 지나서 초림이라고 하는 사건 첫 복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 또 얼마가 왔습니까? 또 천년이 두 개가 온 것입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 어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상 나타난 재림의 징조라든가 또 예언의 성취를 볼 때에 거의 우리는 이 두 복음,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복음 사이에서도 거의 재림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막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재림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나타나는 것을 재림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뭐 기다리지도 않지만 말로는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놓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타임,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미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재림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 개념이 안 바뀌면 말로는 기다린다고 하고 전혀 무관심하게 사는 것입니다. 개념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간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재림의 시간, 재림의 지점을 향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보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다가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가는 길이지 여기서 우리가 자리 잡고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재림을 향해서 가까이 와 있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이 족인데 내가 지금 거의 거기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재림교회는 그 태동 자체가 하나의 무브먼트, 움직임, 운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재림교회는 끊임없이 무브,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가? 재림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도남동께서 우리가 음악 예배 볼 때 제가 서두에 잠깐 환영사 하면서 재림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0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재림교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 예. 재림교회의 정체는 정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정체는 우리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정체는 꾸물거리고 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림교회의 정체는 정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여기 재림이라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정체는, 재림교인의 정체는 끊임없이 재림을 향해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이건 시간적으로예요. 시간적으로 재림교회는 재림을 향해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혹은 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품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우리는 정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품성을 향해서 날마다의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해서 전진하고 향상하고 움직여가는 것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하여 날마다 정체하지 않고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혼자만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을 향해서 같이 가자고 권유하고 설득해가면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멈추면 더 이상 우리는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움직여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고 살 때 우리의 삶에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그 사경의 강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그 결정되기까지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여 갈 때에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도표예요. 그 어릴 때 제가 아주 재밌게 늘 가끔 구경하던 그 연장이 하나 있는데 보통 삽질하면 혼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삽자루에다가 이 대를 좀 길게 하나 달아가지고 그 삽 목에다가 줄을 이렇게 양쪽에 달고 이렇게 삽질을 하면은 양쪽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그냥 이 든 사람은 방향만 잘 조절하면 그냥 푹이 팍팍 퍼가지고 저로 쑥쑥 옮겨지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아주 재밌게 봤어요. 이 힘,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해서 정체하지 않고 움직여가는 이 힘과 재림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이 힘이 모아지면 그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재림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움직여가는 일에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가 늘 뭐 가끔 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은 사람이 참 멋있어져요. 정말 아주 여러 면에서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아주 멋있는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할 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같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름은 같고 이런 움직임이 멈추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사람이 꼴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남들이 볼 때 아주 괴상해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하여 그분의 재림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집회를 갖는 대단히 중대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대부분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움직여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임박한 재림을 향하여 움직여 가자는 것입니다. 뭔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면 좀 바뀌어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와서 저의 약점을 여러 가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자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타고난 것이라 쉽게 고쳐지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각자의 그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쳐지지 않던 하늘에 절대로 합당치 않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고질적인 품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며 고쳐나가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괴상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주의 오심은 가까이 오는데.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운동과 함께 각자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좀 순결한 마음으로 각자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잘 살펴서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점과 그릇된 점들을 지적해 주실 때 정말 통회하면서 그것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와 우리의 개인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서울중앙교회가 2005년 한 해 동안에 추진해 나갈 이 소위 운동에 대해서 이름을 어제 저녁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지난주에 그 사경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운동이 스가랴의 정신과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모든 쓰레기를 다 걷어치워내고 청소를 하고 성전에 기둥을 세우고 성전의 모양을 만들고 새롭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스가랴 운동이라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스가랴 운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스가랴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스가랴 운동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스가랴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스가랴 운동인지.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뒤에 약속은 굉장한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내 집이 누구 집인가요?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에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뜰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 섰는 자들 중에 하나같이 되겠다. 여기 섰는 자들은 지금 하늘의 천사들을, 하늘의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연상, 이 이상 속에 그것을 본 것입니다. 다시 이 마지막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할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마지막 약속의 성취는 받고 싶고 앞에 조건을 하기 싫죠?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 운동은 뭔가 하나님의 법과 율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에 맞추어서 움직여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괴롭고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도를 떠났기 때문에 시련이 많은 것입니다. 평안치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씻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네. 스가랴 8장 13절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다른 여러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됐다, 비방거리가 됐다, 여기에서는 저주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것은 이 지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시련에 처있고 곤고한 중에 빠져있고 남들이 모두 다 우리를 비방하고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때가 되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기회인가?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기 보면은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주먹을 쥐고 마음의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례로, 하나님의 도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뒤에 약속을 또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희망하십니까? 그 앞에 또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떤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지금 악한 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서 있기를 잘못 서 있어서 그렇지, 위치를 잘못 잡아서 그렇지,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데 왜 그 악한 길에 서 있느냐?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 출발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지금 다 면, 어떻게 해야 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뭐 하면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1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능력을 의지할 때에 평강이 이르러 온다. 주어진 빛에 따라 영혼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빛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성령께서 더 많은 빛과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의미와 시간적 개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빛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심하는 일, 이것이 빨리 일어날수록,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결심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성령께서 더 많은 빛과 능력을 주신다. 결심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변화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가 우리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빛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향하여 모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단단히 결심을 하고 한번 출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결심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성령의 역사도 더 신속해지고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이렇게 맥없이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도 맥없이 오는 것입니다. 결심을 아주 확고하고 단단하게 하면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재림교인이라면 정말 이 두 복음 사이에서 이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신다는 복음을 향한 거의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는 재림교인들이라면 좀 더 우리의 결심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하고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내놓고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리벤 헤랄드 1882년 5월 30일자에 리벤 헤랄드 82년 1882년 5월 30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외부의 악과 내면의 죄에 대항하여 매일 투쟁해야 한다. 외부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죄악의 요소가 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죗된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에 도달하기를 원하면 그 두 가지 측면의 죄에 대항해서 매일 투쟁을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서봐야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한 번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데, 귀신 같은 존재인데, 절대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귀신 같은이 아니고 귀신인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사단의 그 간계와 괴계를 정복하고 이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결심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 내가 진심으로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투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고쳐야 할 많은 것을 볼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불행 중에 불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고쳐야 할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품성을 향해서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항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위대한 표준인 신성한 법과 비교하여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저 모양인데 뭐 나야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표준, 우리의 비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품을, 자신의 모양을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표준인 신성한 법과 비교하며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바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고쳐야 할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성품을 비판하거나 실수에 대하여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향해서 날마다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품의 결점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도 바쁜데 남 비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결점투성인데 남의 결점을 찾을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과 싸우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투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불완전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겸손과 진지한 갈망으로 이끌어야 한다. 스가랴가 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결국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그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제가 먼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에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품성을 향하여 성숙되어지고 매일의 죄악과 투쟁하여 차츰차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행진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필요한데 그 강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단단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시하게 또 그냥 아이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고 좀 다시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단단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말로 저도 그렇게 하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제 약점을 압니다. 여기 교회 오기 전보다 저는 저에게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더 많은 약점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운동과 함께 그것을 적어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찾지 말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출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시작될 것이고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소원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면 이상적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저기 여기 안 오신 분들이 뭐 한 30%는 됩니다. 최선은 다 하겠습니다. 여기 안 오신 분들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얼굴을 한번 제가 뵈면은 이름만 보면은 이분이 왔다 안 왔다 대강은 압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여기서 강의한 내용과 오늘 나눠줄 자료들을 다 보내서 2차 기회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동참하도록 2차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확고하고 뭐 그런 결심이 그런 거 별로 뭐 관심도 없고 또 어제처럼 똑같이 살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아마 조금 있을 것입니다. 뭐 인간사가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러나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도 굉장한 투자입니다. 투자할 때는 뭔가 소득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차 기름값 들죠. 시간 빼서 해야 되죠. 또 그냥 빈손으로 옵니까? 헌금 가져와야죠. 또 어떨 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오시잖아요. 아침에 늦어가지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 뭐 건지는 게 있어야지요. 저는 참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런 이득을 못 얻고 사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투자는 많이 하시는데 저렇게 수당을 못 받아 가시니 얼마나 억울할까. 기왕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신앙에 투자를 했으면 좀 얻어야 되는데 그 남는 것은 그 수익금은 변화된 품성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한 투자는 다 헛투자입니다. 돈 그냥 버린 거예요. 정말입니다.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야죠. 이 교회를 다니면 뭔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말 진지하게 이 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림교인으로서 확고하고 새로운 결심을 이 시간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예, 실천해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제가 끝날 무렵에 이 스가랴 운동에 참가하는 신청서도 다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신 분들을 제가 다 이렇게 조를 짤 것입니다. 짜가지고 어떤 날은 이 그 배단의 시간에 조별로 다 각 방에 흩어져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고 때로는 자기가 이 운동을 한 결과 어떤 결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증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불을 계속 붙여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 스가랴 운동자가 나오면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스만 나와도 벌써 그냥 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이 교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주 100% 확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어기지 않으십니다. 조건만 딱 맞으면 약속은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